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부터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들의 실상들을 좀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말미에 보면 이제 전쟁에 임했고 분배도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끝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앞서 보면 우리 루스라는 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줌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없어져야 할 루스가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루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와 가나안 족속의 어떤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이제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로 이제 27, 28절만 보면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땅의 좋은 것들을 부러워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들을 그냥 두기로 이스라엘이 결정하였고 그들을 쫓아내지 이제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 27, 28절을 보면, 방금 읽은 보면 여러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좀 밀어붙이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니까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대해진 후에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면, 강하게 그들을 진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노역이지 그냥 같이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나중에 강대해졌을 때 그들을 내쫓았으면 되는데, 그때 가서 내쫓았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지고 그들을 전부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전쟁은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의미심장한 이제 지역인데 길갈은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을 좀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끝절까지 한번 324쪽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시죠?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직후 돌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한 장소가 길갈이죠. 길갈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아마도 그 간극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아마 뭐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겠죠.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너네가 전쟁을 알아? 전쟁은 얼마나 무서워. 에이, 요즘에 뭐 전쟁은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간극들이 존재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홍해 사건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홍해의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세대는 모두 못 들어갔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실상 없는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심으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이 그냥 단적인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너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상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왔고 윗세대에서부터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기념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이제 사사기로 돌아와서 그 표현을 보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복임에 안 계셨던 것 같은 이제 그런 표현들로 나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길갈로 내려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올라오셨다라는 것을 또 의미심장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임은 그 베델 근처에 있는 한 지역인데 이 복임이란 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복임이라고 장소의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어느 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복임으로 불리게 되었고 성경의 지명들 중에 그러니까 이름이 나중에 지어진 이름을 먼저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복임이라는 장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델 근처에 이스라엘이 모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어찌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너희의 마음대로 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모두 내쫓고 그들의 제단을 모두 헐고 그들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내쫓지 않았고 그들의 제단 또한 헐지 않았고 그들과 어떤 일종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쫓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족속과 이스라엘의 어떤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면 뭐 죽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이었겠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였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함께 있기로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제단을 헐지 않은 것도 그들을 살려둔 것도 그리고 함께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가나안 족속들의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게 아니냐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 나도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아는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하느냐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또 잠시 잠깐의 평안을 누리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역사가 반복됩니다. 사실 사사기라는 책은 이 역사의 반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쫓아내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것들을 다 없앴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평생을 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신이 괴롭힙니다.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어쩌면 이 사사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고 모든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다 헐고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물론 않았더라면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점령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시작하는 딱 그 시점에서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죠.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우리 신앙에 매우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부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영역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식의 어떤 합리화, 타협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내가 좀 뭐 그냥 예의니까 가장 쉽게 내가 오늘 하루 한 주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뭐 내 신앙에 크게 문제 없지. 나 정말 나에게 지금 나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주 교회 안 나가는 거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한 주 정도는 내 신앙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그 중등부를 담당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늘 했던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 고3 때 이제 고3이 되면 지금은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안 그러는데 한 10년 전에만 해도 고3이 되면 고등부에 안 나오는 게 어떤 룰 같은 거였어요. 고2까지는 고2가 임원을 하고 고2 때 임원을 열심히 하고 고3이 되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고3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학교 붙으면 이제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건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1년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않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들께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다시 그 신앙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시험 때니까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공부가 지금 너 학생에게 지금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공부해 라고 하면 아이들은 아 그렇구나 공부가 중요하구나라고 공부를 하죠. 교회를 빠집니다. 공부가 다 끝난 후에 인생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회는 빠져야지 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빠지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그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합리화하기를 시작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선택해 왔으니까. 제가 교회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빠지고 안 빠지고지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 대신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게 생기면 교회에 그냥 빠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 저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리죠. 아예 오늘 한 주 빠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 엄청난 걸 이루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부터.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한테 이게 좀 어릴 때는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 아직은 너가 잘 모르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성숙하여 그것을 알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을 시작하시는 거죠. 참교육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신앙의 작은 어떤 나의 결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나는 중요할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난 무엇을 보고 그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그냥 저희가 우리한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노역을 시켜서 우리 이스라엘이 좀 더 부강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아직 철기가 없는데 이들의 철기를 우리가 가져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죽이면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없애는 것보다 이용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아주 큰 가시와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은 있죠.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고 싶진 않으실 거잖아요. 멸망하는 그 길을 가야만 아는 우리 인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느냐 아니면 쉬운 길을 가느냐 우리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지금 이 작은 결정들로 인해 작은 생각들로 인해 괴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과 그런 안주함이 주는 유혹을 좀 늘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좋은 거고 안주하는 게 좋지. 세상의 것을 바라고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린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너 이제 가시와 올무가 될 거야 라고 했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정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밑에 보면 각주 1번에 보면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 얼마나 울었으면 그 지명을 그냥 우는 자들이라고 바꿨다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울었죠. 후회했겠죠. 아, 우리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니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으니까 울지 않았겠습니까? 잘못한 걸 알았으니까 울지 않았을까요? 그냥 울었을지는 않았겠죠. 뭐 나랑 뭐 상관이 없고 난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후회하고 충격을 받았고 슬프니까 울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후회했는데 그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뒤에 그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울고 후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회개해야죠. 돌아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끝납니다. 울고 후회하고 끝.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충격을 받아 후회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냥 복임이 된 겁니다. 우는 자들, 우리 인생은 그냥 우는 것이구나. 후회와 울음으로 가득한 인생이구나. 끝.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이켜야 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았음에도, 우리가 돌아선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 가운데 그들이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전쟁에 실패했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돌이켜서 다시 거룩하게 한 후에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도 그렇고 출애굽을 한 직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셨고, 그들이 뉘우쳐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울며,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울고 끝났어요. 신세 한탄만 하면 끝난 거겠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울고 끝났을까를 생각해보면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죠.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없애고 다 진멸하고 다 내쫓고 다시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실 것 같으니 포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물으면 당연히 다 포기하고 새롭게 하라고 하실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와,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아, 지금까지 뭐 좀 더 과장을 더 보태면 뭐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내 인생 모두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다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죠. 잘못도 알고 다 압니다 하나님. 그러네 다시 하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생각과 고민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혹여나 어떤 작은 것들을 타협하고 지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까지 왔다라고 친다면, 아, 이제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돌아가라 그럴 것 같으니까 묻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다고, 더 복되다고,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은 쉽죠.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 또한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게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인데 그걸 놓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보다,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뭔가 또 되게 숙연해지고 제가 혼내는 것 같은데 혼내는 게 아니라 저도 고민해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지금도 그 순간순간의 결정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고민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같이 좀 생각을 나누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다짐하고 좀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나누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혹여나 아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지금까지 해왔던 거 어떡하지도 분명히 걱정이 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이켜서 그냥 뭐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여겨지지만 만약에 한 번으로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우리의 구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살떨려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언제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편안해서 잘 신경을 못 쓰는 것이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돌이켰을 때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을 세상의 것에 두고 산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뒤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냐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실제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냐고. 저 또한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한 복은 진정한 뭐 행복은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잘됨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후회도 하고 그리고 돌이킨 후에 다시 고민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고 이제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려고 S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더라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그 복과 은혜를 쫓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